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서 평소 쓰시는 은행 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액 확인하고 친구한테 돈 보내고 대출 이자 내는 이 모든 과정이 그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끝나잖아요.
네, 맞아요. 뭐 길어야 2, 3초면 충분하죠.
그쵸. 너무나 매끄럽고 평화로운 경험인데, 근데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평화로운 화면, 바로 뒤편에서는 지금 수조 원의 자본이 오가고, 수천 명의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밤을 새우며 핏빛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화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통적인 은행 하면 아직도 아주 육중하고 거대한 철제 금고를 떠올리니까요.
아, 그 엄청 두꺼운 문 달린 금고요?
네, 돈을 넣고 문을 딱 잠그면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 뭐 그런 거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지금 그 철제 금고 뒤편은 전혀 고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실리콘밸리의 초고속 서버실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심지어 은행원들은 금고 안에 돈을 단 1원도 잃어버리지 않게 완벽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그 무거운 철제 금고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다시 조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칠 자료는 바로 2026년 상반기 KB국민은행 학예 체험형 인턴, 그 중에서도 AI 플랫폼 개발 부문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반갑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우리 은행이 이런 IT 인턴을 뽑습니다 하는 뭐 평범한 채용 공고나 직무 분석 보고서 같잖아요. 하지만 이 문건의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재 한국 금융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지각 변동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왜 그토록 보수적이고 느릿느릿하던 전통은행이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처럼 대규모 IT 엔지니어들을 막 블랙홀처럼 싹쓸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그 인턴과 개발자들을 데리고 은행의 심장부에서 무슨 거대한 공사를 벌이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그 진짜 이유와 실체를 알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세상의 거대한 돈과 기술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서 엄청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좋습니다. 은행이 도대체 왜 이렇게 IT 인재에 목을 매는지 알려면 우선 은행이라는 거대한 배가 지금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지 거시적인 환경부터 봐야 합니다.
거시경제 쪽이요?
네. 2026 상반기 현재 한국의 은행업은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 세 개를 동시에 맞고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파도는 바로 금리입니다.
아, 금리. 저도 경제 뉴스에서 봤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5년 5월에 2.50%로 굳어진 이후로 올해 2026년 들어서 1월, 2월, 4월, 5월 내내 똑같이 동결됐잖아요. 근데 이게 은행의 IT 투자랑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수익 물가에 비상이 걸려 있고 수도권 부동산 과열의 가계부채 리스크까지 겹쳐 있잖아요.
그쵸. 뉴스 틀면 매일 나오는 얘기죠.
즉, 경제를 띄우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2.50%에서 더 내리지 못하고 꽁꽁 묶어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거든요.
아,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NIM을 건드리는 거군요. 저는 이 순이자 마진 들으면 항상 동네 마트의 매대 수익률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마트 뷰요.
그러니까 마트 주인이 도매가, 즉 고객의 예금으로 물건을 떼어와서 소매가, 즉 대출로 파는 건데, 금리가 낮게 굳어버리고 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이 들어오면 이 도매가와 소매가 사이의 마진이 확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지금 은행들은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과거에는 30원을 남겼다면 이제는 15원, 10원밖에 못 남기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와, 절반 이하로 떨어지네요.
네. 게다가 자산 규모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 이 순이자 마진이 0.01%포인트만 떨어져도 조 단위의 이익이 허공으로 증발해 버립니다.
마진이 이렇게 짓눌리니까 은행이 살아남을 방법은 딱두 가지뿐인 거죠.
그게 뭔가요?
마트의 계산 시스템이나 재고 관리를 전부 AI로 자동화해서 운영 비용을 극적으로 깎아내거나 아니면 마트 매대에 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물건, 즉 자산관리 수수료나 비이자 상품을 쫙 깔아야만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아, 비용을 줄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돈줄을 찾거나 둘 다 고도의 IT 기술이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네요.
그럼 두 번째 파도인 규제 완화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보고서 보니까 2026년 1월부터 망불리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됐다고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망불리 규제 완화요.
근데 잠깐만요. IT 개발자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막 난리던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망불리가 뭔지 이게 왜 풀리는 게 중요한지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쉽게 말해서 망불리는 은행 서버 주변에 아주 깊고 넓은 해자를 파놓은 것과 같습니다.
해자요? 성벽 주위에 파놓은 물구덩이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과거에 대형 해킹 사건들이 터진 이후로 금융당국이 은행 내부망 컴퓨터에서는 절대 외부 인터넷을 쓰지 마라,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해왔거든요.
아, 보안을 위해서 완전히 끊어버린 거군요.
그렇죠. 보안 측면에서는 최고지만 문제는 개발 생산성이었습니다. 구글이나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이 넷플릭스처럼 구독해서 쓰는 최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즉 SaaS나 생성형 AI 도구들을 은행 개발자들은 쳐다볼 수도 없었던 거죠.
아,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AI 도구가 막 쏟아져 나와도 은행 안에서는 그냥 그림의 떡이었던 거네요. 나무를 베야 하는데 남들은 외부에서 전기톱 빌려 쓰는데 은행 개발자들은 보안 때문에 내부에서 직접 깎아 만든 낡은 도끼만 써야 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도끼만 쓰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이 해자에 드디어 다리가 놓이기 시작한 겁니다.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없는 업무에 한해서 은행 내부망에서도 외부의 혁신적인 구독형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 허용된 거죠.
와, 마진이 쪼그라들어서 혁신이 절실한 상황인데 마침 혁신을 할 수 있는 도구의 봉인까지 탁 풀린 거네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거기에 세 번째 파도인 새 정부의 생산적 금융기조까지 더해진 거고요. 정책적으로 자본의 물기를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전략 산업 쪽으로 돌리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 어느 쪽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객관적인 팩트로서 은행들에게는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엄청난 거시적 압박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진은 눌려있죠. 규제는 틀리죠. 거기에 자본의 흐름까지 정부 정책에 의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한꺼번에 덮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 이제 IT 투자를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지금 당장 거대한 테크 기업으로 진화해야만 한다. 이런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선 겁니다.
진짜 절박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보고서를 읽다가 진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방금 생존의 기로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수치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료를 보면 KB금융그룹이 2024년에 금융권 최초로 당기 순이익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6 1분기에도 무려 1조 8,900억 원이 넘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요.
네, 실적 자체는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2조 3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아서 주주들한테 막 퍼주는 엄청난 기업이란 말이죠. 리딩 금융 1위 자리도 확고하고요. 잠깐만요. 수조 원을 버는 기업이 왜 그렇게 당장 망할 스타트업처럼 IT 인재를 뻘어들이며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룹 전체의 화려한 실적 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그 모순이 풀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이익은 증권이나 보험 같은 비은행 부문의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아, 은행만 돈을 번 게 아니군요.
네, 은행 본체, 즉 순수 은행원만 딱 떼어놓고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1분기 순이익 순위를 한번 볼까요? 1위가 신한, 2위가 하나, 3위가 KB국민은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은행의 이익 격차가 불과 561억 원 안에 촘촘하게 몰려 있습니다.
네, 561억 원이요? 아니, 조 단위로 돈을 버는 곳들인데 1, 2, 3위 격차가 고작 500억 원대라고요? 이건 뭐 거의 100m 달리기에서 0.01초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초박빙 백병전이네요.
정확합니다. 좁디좁은 한국 내수시장에서 과점 상태인 은행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상 다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고서에서는 이를 닮은꼴 위험, 즉 클론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닮은꼴 위함이요?
네. 모든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똑같은 자산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금리도 비슷하고 파는 상품도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 파는 물건이 다 똑같다는 게 핵심이군요. 고객 입장에서는 A은행 쓰나 B은행 쓰나 이자율이 뭐 0.1% 차이도 안 나니까 충성도가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고객은 결국 무엇을 보고 은행을 선택할까요? 과거에는 그냥 집 근처에 지점이 많은 은행을 갔지만 지금은 다르죠. 누가 더 내 스마트폰 안에서 편리하고 매끄러운 앱을 제공하느냐, 누가 더 내 자산을 똑똑하게 굴려주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로 경쟁의 룰이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듣고 보니 진짜 무섭네요.
게다가 카카오뱅크는 벌써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즉 MAU가 2천만 명을 넘겼고 토스뱅크도 거세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 강력한 IT 플랫폼들에게 미래의 고객과 비이자 수익원을 전부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전통은행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KB국민은행이 순이자 마진이 1.77%로 5대 은행 중 최고 수준이고 이자 이익 자체는 1, 2위 은행을 압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네요.
네, 앱 사용자 수인 MAU가 KB스타뱅킹이 1,416만 명으로 시중은행 1위라지만 2천만 명의 빅테크와 싸우려면 완전히 뼈대를 갈아 끼워야 하는 거죠.
와, 1,400만 대 2천만의 싸움.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인거든요. 이 생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KB가 이 수많은 개별자와 인턴들을 데리고 은행 심장부에서 벌이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IT 공사장을 이제 들여다볼 차례네요.
맞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공사가 바로 AI 내재화입니다.
AI 내재화요? 핵심 축이 KB Gen AI 포털이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2025년 5월에 금융권 최초로 에이전틱 AI 환경을 열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랑 이 에이전틱 AI는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단순한 생성형 AI나 챗봇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텍스트로 생성해 주는데 그치잖아요.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대리인이라는 뜻 그대로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운 뒤 실제 시스템을 움직여서 행동까지 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입니다.
오, 스스로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인 거죠?
예를 들어 고객이 저번 달에 낸 펀드 수익률 분석해서 지금 상황에 맞는 더 나은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해줘? 이렇게 요청한다고 쳐보죠.
네네.
기존 AI는 그냥 이런 펀드가 좋습니다 하고 추천만 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고객의 과거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현재 글로벌 금융시황 데이터를 막 끌어오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한 뒤에 실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기 직전 단계까지 모든 절차를 스스로 딱 세팅해 놓습니다.
와, 대박. 단순한 타자기가 아니라 진짜 알아서 일하는 비서가 생기는 거네요. 심지어 이 포털은 코딩을 전혀 모르는 일반 영업점 직원부터 전문 개발자까지 3단계, 그러니까 노코드, 로우코드, 프로 단계로 나눠서 쓸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은행원들이 자기 업무에 필요한 AI 비서를 마치 레고블록 조립하듯이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영업점 상담 직원의 57%가 이미 실무에 이걸 쓰고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40여 개 영역에서 270여 개 AI 에이전트가 개발 중이라면서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AI가 혼자서 똑똑하다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AI가 고객의 자산을 분석하려면 은행의 심장 깊숙이 있는 고객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KB국민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현대화 작업입니다. 여기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즉 MCP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아, MCP. 저도 보고서에서 아주 스쳐 지나가듯 나오는 걸 봤는데 이게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요?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보죠. 아주 똑똑한 천재 비서를 채용했는데 그 비서를 문이 꽉 잠긴 독방에 가둬놓은 겁니다.
독방이요?
네. 그리고 서류철은 전부 밖에 있는 거죠. 비서가 일을 하려면 서류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전용 통로가 필요하겠죠.
아, 갇혀 있으니까 통로가 뚫려야 일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MCP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은행 내부의 수많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연결 규약이자 거대한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이번에 뽑히는 플랫폼 개발자들은 바로 이 고속도로를 뚫고 포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AI 껍데기를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AI가 돌아다닐 수 있는 지하 배관과 고속도로를 직접 뚫는 엄청 하드코어한 엔지니어링이군요. 아, 이제야 확 이해가 갑니다.
네, 진짜 코어한 작업이죠.
자, 그럼 숨 돌릴 틈 없이 두 번째 공사로 바로 넘어가 보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바로 코어뱅킹 현대화 작업입니다. 무려 3,500억 원 규모의 2단계 대형 프로젝트인데 은행의 가장 핵심 심장부인 계정계, 그러니까 고객의 원장과 거래 기록 시스템을 낡은 메인프레임에서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이전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LGCNS랑 KB 데이터 시스템도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죠.
네, 이것도 좀 쉽게 풀어주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 이게 다 무슨 뜻인가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보통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짜여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한 곳에 얽혀있는 모놀리식 구조죠.
아, 한 덩어리요?
네, 코볼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무거운 언어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과 같습니다. 이게 안정적이긴 한데 새로운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고 해도 건물 전체를 흔들어야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반면에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 거대한 건물을 수천 개의 독립적인 레고 블록으로 쪼개는 겁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네, 송금 블록, 대출 블록, 환전 블록이 다 따로 움직이게 되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그 블록 하나만 쏙 빼서 고치면 되는 아주 빠르고 유연한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거대하고 무거운 메인프레임을 클라우드 위에 가벼운 레고 블록으로 싹 바꾸는 거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 막대한 작업을 하면서 KB가 투트랙, 이원화 전략을 쓴다고 나와요. 2030년까지 기존 메인프레임과 새로운 클라우드 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영한다는 건데, 아니,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돌리면 데이터가 꼬이거나 동기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훨씬 크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명절 연휴 기간 며칠 딱 정해서 은행 문 닫고 스위치를 한 번에 탁 켜서 새 시스템으로 갈아타면 안 되나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그 지점이 은행 IT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만약 넷플릭스나 배달 앱이라면 주말 새벽에 몇 시간 점검 띄우고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겠죠. 하지만 은행은 다릅니다.
아, 은행은 안 되나요?
호스트님 말씀대로 한 번에 스위치를 바꾸는 걸 IT 업계에서는 빅뱅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나면 단순히 앱이 안 켜지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결제망 자체가 마비되고 고객 자산 기록이 허공으로 증발할 수 있습니다.
아, 세상에. 생각해보니까 계산기 하나만 떨어뜨려도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돌리는 극강의 난이도를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30년 넘게 쓴 튼튼하지만 낡은 본관 건물에서 매일 수십조 원의 영업을 멈추지 않고 하면서 바로 옆에 최첨단 유리 궁전을 새로 짓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영업 중인 은행원과 금고 안의 현금을 아주 조급시 데이터 하나하나 검증해가며 새 건물로 이사시키는 피말리는 작업을 2030년까지 진행하는 것이죠.
와, 낡은 본관의 배관을 끌지 않게 새 유리 궁전으로 연결하는 작업. 듣기만 해도 진짜 손에 땀이 주어집니다. 이 거대한 수술을 단 1초의 오류도 없이 해내야 한다니요. 단순한 디지털 기획 부문과는 결정적 차이가 있네요. 완전히 금융의 코어 아키텍처를 직접 짓는 하드코어 엔지니어링 영역이 맞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압박감을 견뎌야 하는 자리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험천만하고 거대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대체 어떤 유형의 인재가 필요한 걸까요? 보고서에 나타난 KB의 조직 문화를 보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신중한 혁신입니다.
은행 IT의 역설적인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죠.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모토가 보통 뭡니까? 빠르게 실패하라, 즉 fast fail이잖아요. 일단 빨리 시장에 내놓고 버그가 있으면 그때그때 패치해서 고치자는 마인드죠.
맞아요. 혁신의 상징 같은 말이죠.
스타트업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은행에서 빠르게 실패하라 라는 말은 곧 재앙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제 통장 잔고가 버그 때문에 갑자기 0원이 되었다가 다음날 아, 죄송합니다. 고쳤습니다. 이러면 저 당장 그 은행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의 자산 손실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어마어마한 제재가 날아오겠죠.
그래서 은행 플랫폼 개발자들은 누구보다 앞서서 혁신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코드를 짜야만 합니다.
모순적이네요.
네. 화려한 신기술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정성이 최우선되는 곳이니까요.
인턴 채용에서 요구하는 우대 자격증 목록을 보니까 그 의도가 100%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놀랬던 게 이 부분입니다. 보통 AI나 데이터하면 무조건 파이썬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개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 역량, 그러니까 SQLD나 SQLP 같은 자격증의 실무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나와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건 은행 데이터의 본질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행의 핵심은 보안망 내부 깊숙한 데이터베이스에 있거든요. 파이썬 같은 언어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예측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지만 그 모델이 왜 이 고객의 대출을 거절했는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죠.
아, 과정을 모르는군요.
네, 하지만 은행은 금융당국과 고객에게 반드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파이썬이 거침없이 그림을 그리는 창의적인 붓이라면 SQL은 폭발물 처리반이 시한폭탄의 선을 끊을 때 쓰는 아주 정교하고 안전한 핀셋 같은 거네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한치의 오차도, 보항 누수도 없이 끄집어내야 하니까요.
기가 막힌 비유네요. 잘못된 데이터 추출 콜이 안 줄이 시스템 전체에 과부하를 주거나 잘못된 자산 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와, 콜이 한 줄의 무게가 엄청나네요.
그래서 SQL 역량, 그리고 클라우드 시대에 발맞춘 AWS 자격증, AI 구현 능력을 묻는 AICE, 코딩 테스트 역량을 증명하는 PCP 같은 자격증들이 단순히 이력서형 스펙 한 줄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지금 KB가 짓고 있는 이 거대한 공사장에 당장 투입되어야 할 아주 정확한 실전 장비들인 거죠.
아, 결국 인천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단순히 앱에 예쁜 버튼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지점 직원의 57%가 쓰는 AI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뚫거나 방화벽 뚫고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네요. 코드가 정말 방탄조끼처럼 튼튼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기술 부서에만 콕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현업 영업이나 리스크 관리 부서랑 계속 소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의 언어를 금융의 언어로 번역할 줄 아는 소통 능력, 그리고 금융 도메인 지식을 학습하려는 의지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미션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코 겉으로 보이는 은행의 화려한 실적이나 평화로운 앱 화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이면을 봐야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턴과 플랫폼 개발자들은 AI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고 있고 낡은 심장을 떼어내고 최첨단 클라우드를 이식하는 거대한 수술에 집도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무게감이 그 어떤 빅테크 기업 못지않게 무겁게 와닿네요.
동의합니다. 규제와 보수성이라는 아주 무거운 족쇄를 차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족쇄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전통은행 IT만이 가진 가장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특징 아닐까요?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자료 파헤치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금리가 동결됐다는 아주 건조한 거시경제 뉴스에서 출발했죠.
네, 거기서부터 모든 게 연결됐죠.
그런데 그 마진 압박이 어떻게 망불리 규제 완화를 타고 치열한 AI 전쟁을 촉발했는지, 그리고 왜 3,500억 원짜리 코어뱅킹 이원화 공사로 이어졌는지 그 인과의 사슬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 결과 지금 최고 수준의 IT 엔지니어들이 보수적인 전통은행의 생존을 책임질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산업 전반의 흐름을 읽으려는 분들에게도 전통금융이 뼈를 깎으며 거대한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는 이 현장이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혼자 곰곰이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논의했던 내용들을 한번 극단으로 쭉 밀어붙여보죠.
오!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건가요?
네. 시간이 흘러서 2030년이 되었습니다. 에이전틱 AI가 알아서 내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자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 맞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막 실행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가장 깊은 심장인 코어뱅킹마저 완벽하게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레고블럭처럼 유연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완벽한 IT 인프라가 구축된 미래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마주하는 은행은 과연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금융기관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은행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빅테크 기업일까요? 그리고 그토록 완벽해진 거대한 IT 인프라 속에서 과연 인간은행원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대체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기술이 전통의 의미를 완전히 해체해버린 미래네요. 당장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던져야 할 묵직한 질문입니다.
네,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파격적인 자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